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UG.com
아트하우스 모모의 영다방 뉴시즌입니다. 로맨스가 필요해 오늘 두 번째 시간. 다들 나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너무 갑자기. 영화 얘기하기 전에 우리 또 현미쌤이 오늘 중대한 다른 일정이 있으셔갖고 공사가 다망하신 현미쌤이 빠지셨습니다.
뭐 중대한 줄 알 바 아니지 우리가.
근데 이랬으니까 안 빠질 거야.
그냥 없는 사람 계속 욕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없으면 욕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가 없는 사람 욕하면서
이제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로맨스가 필요해 팀입니다.
영화가 프란시스 하예요. 또 27살의 프란시스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뉴욕에서 어렵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부유하지 않게 여유롭지 않게 생활을 하면서도 무용수가 되고자 하는, 전문 무용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와중에서 또 소피라는 친구 아니면 이제 다른 인간관계를 두루두루 거치면서 겪는 그런 청춘 드라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다루면 우리가 더 정말 좋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예, 준비했습니다. 네. 어떻게들 보셨어요? 저는 우선 느낌 되게 좋았고, 뭐 이미 보신 분들은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7월 17일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보셨을라나? 좀
지금 전국 70개 스크린이 열려 있고요. 공식 집계로는 5만 명이 봤는데 비공식 집계로는 6만 7천 명 정도 봤다고 해요.
네, 예, 그래도 꽤 많이. 제 주변에서는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영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상당 부분 많이 봤더라고요. 네. 예.
전주에서 보고 온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그랬어요? 지수쌤은 좀 나이도 훨씬 나보다는 프란시스랑 비슷하고.
프란시스랑 나이 똑같아요, 저.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더 어릴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미국 나이.
얘는 미국 나이잖아.
근데 저보다 더 어려 보이더라고요. 행동이.
행동이. 맞아요. 약간 좀 그런 면들이
너무
있었죠.
밝고, 어쩜 이렇게.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밝을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오히려 제가 굉장히 찌든 것 같고.
아니야, 지쌤도 밝아. 왜 그래요?
아, 그래요?
지금 옷도 제일 밝게 입었어요.
맞아, 핑크 입었어.
핑크도 혼자. 나 보여요, 지금? 난 안 보이지. 불금도 안 보인다.
혹시 은영 씨 오늘 장례식장 가시나요?
아시잖아요. 제가 늘 블랙만 이렇게 입는데.
블랙을 아주 즐겨 입으시죠. 그래서 아무튼 지숙쌤이 되게 느낀 바가, 우리도 뭐,
그쵸.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나이대지만 많았을 것 같아.
네. 느낀 점이 엄청나게 많고 이렇다기보다 평소에 생각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뭐가 많고 이렇다기보다 영화 보는 내내 그냥 되게 미소 지으면서 봤어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사실 영화 속에서 어떤 극적인 장면이나 사건이 있거나 그렇지는 그렇죠. 않잖아요. 예. 근데 보는 내내 지루함 없이 되게 기분 좋게 본 영화였어요.
엄마 미소?
엄마 미소? 그런 건가? 왜냐면 뭔가 이게 기분 좋게 그런 영화였어요.
그렇구나. 확실히 좀 그 나이가, 물론 이 미국 나이로 27이면 우리나라로는 8에서 9 정도 그렇죠. 20대 후반의 여자의 캐릭터에 더 맞을 텐데, 확실히 미국이라는 사회가 조금 더 우리보다는 열려있고 좀 젊은이들의 어깨가 조금 더, 뭐 내가 뭐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어깨가 그렇게 우리만큼 막 삶에 찌들어서 무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프란시스는 상당히 밝죠.
언니 얘네가 더 힘들죠 우리보다.
왜?
어떤 더 그 큰 사회에서 우리보다 덜 힘들 거라는 말은 절대 할 수 없을 거예요.
은영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전반적으로.
뭐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고, 그 두 가지가 다 눈에 들어오는 영화지만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좀 작정하고 청춘을 위로하는 영화다 라고 말을 하고 싶고. 약간 이 영화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은 지나치게 자아도취적이다.
프란시스가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공 있죠. 스스로가 본인이 너무 자아도취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면서 되게 불편하게 느꼈을 사람도 있겠다는 생각. 근데 그 불편함이 그러니까 이렇게 평론가적인 시선으로 어떤 캐릭터를 분석할 때의 불편함과 그냥 우리 세대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좀 종류가 다를 것 같은데 네. 우리 네. 세대가 느끼는 불편함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저렇게 살고 있지 않거나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서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 객관적으로 용감한데 객관적으로 되게 한심하고 짜증나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캐릭터에게 제가 몰입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몰입하면서도 불쾌한 부분이 있고 몰입하면서도 되게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마 그렇게 많은 관객들이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마치 용감하지 않은 남자들이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를 봤을 때 느끼는 그런 불편함인가요?
아, 비슷할 수
그거에
있겠죠.
그거에 이제 네. 젊은 여자 버전?
뭐 완벽하게 뭐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약간 네. 느낌은 그런 다르지만
네. 어쨌든 네. 내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건강한 관객들은 그냥 건강하게 잘 받아들일 것 같고 뭐 그건 개인 차겠지만 그렇게 자기 이야기로 많이 받아들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까 기분 좋게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몰입이 돼서 그랬다기보다는 아 저런 삶도 있네 좋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관주적으로.
아 그래 남의 인생 저런 삶도 있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만약에 몰입을 했으면 답답해 짜증나 쟤 왜 저래 이랬을 것 같아요.
사실 좀 그랬을 수도 있죠. 한국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코드와는 조금 다르지만 민폐 캐릭터인 건 분명해요. 중간중간 눈치 없는 행동을 한다던가
네.
예 그런 것들이 언뜻언뜻 보이면서 사실 100% 뭐 사랑스러운 캐릭터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사랑스러움을 네. 연기하죠.
자기 스스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막 사랑스러워.
남이 봤을 때 사랑스럽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도취되어 있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삶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결정을 이미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프란시스는 마지막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댄서로서의 어떤 자질보다는 암가로서의 자질은 굉장히 뛰어난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춤을 잘 추는 애는 아닌데 본인이 되고 싶은 건 댄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끽해봐야 할 수 있는 게 견습생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잘리는 1순위가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정한 거니까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설명하기 힘든데요. 부터 시작을 해요.
좀 복잡합니다.
네. 왜 설명하기 힘드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 벌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어떤 사이드 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집세 못 내니까. 나는 지금 무용수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처지인 게 맞는 거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만약에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혹시 안 보신 분들이라면 이 프란시스가 도대체 어떤 캐릭터길래 우리가 초반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오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27살의 프란시스가 이제 그 단원 무용단의 정식 단원은 아니지만 견습생으로서 이제 꾸준히 노력을 하는 친구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의 쌍둥이나 마찬가지처럼 친근하게 지내는 소피라는 동성 친구가 네. 있죠. 예. 근데 이 친구와 같이 살던 아파트에서 사정상 이제 떨어져 나와서 그 이 살 자리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또 네. 직업적으로도 그 정식 무용수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과정들이 쭉 펼쳐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많은 특히 우리 세대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도 자기 잡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혼란기를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공감할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흑백의 그 화면이 굉장히 예뻤고
네.
다채롭다는 느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고 그 다음에 첫 화면이 그 프란시스와 소피가 둘이서 공원에서 이제 싸움 놀이 있죠.
네.
머리끄댕이를 막 잡으려고 소리 안돼 머리는 반칙이야 막 이러면서 시작하는 그 부분이
네.
경쾌한 음악과 함께 굉장히 감각적이라는 영화가 딱 첫인상이 박히고 나니까 첫인상이 좋아서 그런지 저는 굉장히 이게 꾸준히 끝까지도 나도 좀 그런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봤던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았죠.
예. 그리고 뭐 나도 뭐 이제 지나온 그 시절이 있으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 때론 손발이 오그라들면서 나의 내가 쪽팔렸던 순간도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참 예, 되게 좋았던 영화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근데 이 감독도 젊은 감독이란 느낌이 딱 드는데. 근데 뉴욕에 맞아. 이제 촉망받는 젊은 감독으로 많이 네, 요즘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잘생겼어.
뭐 차세대 우디 앨런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되던데.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애니홀이나 맨해튼 우디 앨런 영화를 좀 떠올리게 하잖아요. 맨해튼 같은 경우는 아예 흑백 영화였고 그 좀 약간 결이 비슷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노아 범백 전작들을 좀 보면 되게 괜찮아요. 오징어와 고래 같은 경우에는 나름 좀 이렇게 많이들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매니아, 네, 매니아층이 있는 것 같고 그 영화를 네. 되게 좋아하시는. 뭐 그린버그에서는 이 주연 배우인 그레타 거윅이랑 만나서 이제 사랑을 키우기 시작한 건데 이 감독은 샌더슨 사단에서 계속 같이 각본 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뭐 스티브 지수와의 해저 생활이랑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 같은 네. 경우에서는 각본 같이 썼거든요. 그 리플렛에 써 있어요. 광고로 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제작진이
참여한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같이 그래서 총만 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미국에서는 최고의 인디 영화가 나왔다라고 찬사까지 보냈으니까.
또 그 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여배우와 실제로 연인 관계잖아요.
네.
이번에 이 영화는 각본 작업을 같이 했다고 들었어요.
네. 예. 네. 그레타 거윅이 정말 주도적으로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레타 거윅의 자전적인 삶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뉴욕 예술계를 이렇게 전전하면서 알바하면서 자기의 꿈을 키운 거예요. 배우로서. 근데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다가 25살에 벤 스틸러하고 이제 같이 영화를 찍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이제 그게 그린버그였거든요. 네. 상대역이 돼가지고 아 이제 나는 된 것 같아 이랬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전화도 아무데도 오지를 않아. 자기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영화가 개봉을 한 후에
네. 왜냐면 되게 큰 역할이잖아요. 벤 스틸러를 예. 막 이렇게 케어하는 역할이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심지어는 다른 영화사 어디에서도 자기한테 콜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했대요. 그레타 거윅이 25 나는 생각했다. 지금이 최고의 나날이어야 하는데 나는 지금 불행해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아마 쓰여진 영화가 프란시스하라는 생각. 그레타 거윅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소피 그 홈메이트였죠. 소피 네네네. 역할을 맡은 미키 썸너라는 배우는 이제 스팅의 딸이죠. 뮤지션 스팅의 딸이고 그리고 같이 무용단에 있었던 레이첼이라는 배우는 그레이스 거머라고 메리 스트립의 딸이에요.
아, 네.
되게 많이 닮았죠.
예, 닮았어요. 네. 코라든가 이 미소 짓는 네. 얼굴이.
그 뉴스룸 시즌 2를 보시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아까 출연진이 인디씬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뭔가 빠방한 느낌?
아, 그치.
그리고 지금 약간 차세대 여성 팬을 양산하고 있는 아담 드라이버가 또 나오니까 예. 사람들이 되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남자 배우 중에서도
네.
그 아담 드라이버 말씀을 하셨는데 난 그 벤지 캐릭터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레브는 이제 아담 드라이버가 했고 벤지는 뭐 배우 이름 잘 모르지만
예,
어쨌든
제겐?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벤지 왜요? 캐릭터를 여자분들이.
아, 왜 좋은 건지 나 궁금해. 되게 궁금해요.
마땅한 남자가 없어요, 여기.
아, 그래서?
단지 그 이유? 아, 이런 사람이면 같이 살 수 있다예요? 아니면, 남자로서 좋은 거예요?
난 전자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같이 살기에 좋은
다정다감한 부분. 그리고 맞아. 힘들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뭔가 한두 마디 툭툭 던지고 가는 말들이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남자 있잖아요. 예. 난 그래서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비록 뭐, 우리 프란시스보다 키도 작고, 맨날 이렇게 노트북으로 뭐, 원고를 쓴다고 하지만 솔직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정체불명의 직업을 갖고 있지만,
네.
그 자체 캐릭터로 나는, 저런 사람이라면, 룸메이트, 맞아. 그런 룸메이트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맞아, 그런 것 같아.
맞아.
예.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프란시스가, 아, 나 안 나갈래, 집에 있을래, 이럴 때도, 아, 일어나, 나가서 우리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들어오고, 기분 취업하면 좋잖아?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어떤 남자친구로서의 그런 매력을 느낀다기보다, 정말 룸메이트로서, 아, 내가 다운되어 있을 때, 쟤는 내 기분을 업시켜줄 수 있는 아이. 이런 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처음에 자고 싶었다며.
그거는 남자 여자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네.
나는 이제 여자지만 여자친구가 해줄 수 있는 감정적인 보상이 있고 남자 친한 친구가 해줄 수 있는 보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네.
그런 거예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 남자친구들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상적인 감정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서의 어떤 필수품인가요?
아, 이 다음에 무슨 질문이 나올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섣불리 대답을 할 수는
그래서
없는데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나는 이제 필요하다고 느껴요.
아,
예, 예. 어떻게 지숙쌤은 어때요?
있으면 좋죠.
남자와 여자는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건가요?
지낼 수 있다고 봐요.
정말?
난 없다고 봐요.
저 없다고 봐요.
아니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이냐 아니면 필수 조건이냐 이게 이거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서로 나도, 서로 필요해서 만난다고 생각해요. 친구라는 이름 미명하에.
어느 한쪽은 감정이 있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이어지는 관계이기도 해요. 사실
프란시스를 좀 이해하는 부분이 그런 건데 프란시스한테 벤지가 명명해 주잖아요. 너의 상태는 언데이터블이야.
안 생겨요. 네.
근데 그건 안 생기는 건지 내가 안 만드는 건지. 나는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연애할 겨를이. 그리고 지금 연애보다 더 좋은 게 많아.
그렇죠.
제가 지금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이제 실컷 할 수 있는 자유가 20살에 부여가 됐어요. 물론 그 전에 열심히 했지만 저는. 그 전에 저는 큰 연애가 하나 끝났었잖아요. 16살에.
네.
어쨌든 20살이 돼서 또 가지는 그 연애 감정이라는 거
새롭죠,
되게 다르더라고요.
환경도 달라지고.
달라요.
내가 되게 어른의 연애를 한다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가 되면서 다양한 어떤 관계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스스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되게 엄청난 호기심이었고 청년의 업정이었고 그런 거에 이제 충실해서 이렇게 살다가 커리어를 쌓게 되고 더 욕심이 나게 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고
상대적으로 연애라는 게
네. 그리고 일단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큰 게 하나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거를 또 할 자신이 지금 당장 생기지 않고 나한테 어느 정도 만족을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남자를 만나지 않으면 선택 관계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눈이 높아지는 거죠, 점점.
맞아요.
인생을 되게 엄청나게 많이 할애해야 되잖아요, 연애는. 맞아.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고 싶은 연애가 안 생기는 거죠. 내 삶에 좀 집중하게 되고 조금 더 이기적이게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은영쌤이랑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네.
프란시스가 딱 요럴 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나야말로 좀 뭐 미리 얘기한 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수적인 집안에서 컸고 남자친구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열정이 없었어요. 그 이면에는 연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자친구들이 좀
그래 보였구나.
그래 보였던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그렇구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너무 목매는 것 같고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나를 불러내서 우는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없는 상태가 나는 꾸준히 지속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나이를 좀 먹고 진짜 뭐 이렇게 정말 감정을 엄청 많이 소비해야만 하는 연애를 이제 몇 번 경험하면서 이제야말로 연애 감정이라든가 그런 이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기분을 느끼는 데이트 같은 거요. 그게 얼마나 이제 내 삶에서 중요한 일인지를 새삼 깨닫고 있어요, 요즘. 물론 뭐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내가 생각하려고 사실 노력은 안 하지만 그럴 나이이긴 하지만은 그럼 그 결혼이라든가 이런 걸 다 차치하고 사람과 그러니까 이성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만족감이라든가 네. 또 이제 나를 그렇게 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약간 보상 심리 같은 거 있잖아요. 나도 매력적인 여자야라고 느끼면서 얻는 자신감 같은 게 난 어렸을 20대 때는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걸 느낄 줄도 몰랐고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연애를 했는데
하면서도 난 건성건성한 거죠.
아, 상대가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나요, 본인을?
그렇게 한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느껴서 정말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난 내가 정말 매력적인 여자야. 이렇게 내가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 예. 이렇게 말하니까 좀 나 이상한가?
아니, 이해가 돼요. 그렇게 느끼기 되게 어려워요.
네.
그리고 기대치가 높아서.
그쵸. 그러니까 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좀 건성건성 느꼈던 반면 나는 커리어라든가 직업. 직장 이거에 대한 열정은 엄청나게 쎘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내 직업적으로 성공을 하면 내 인생이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원하는 직업을 갖는다면 내 뭐 개인적인 여가라든가 생활은 100% 희생할 그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나는 좀 직업적으로 많이 몰입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새삼 이제 최근 들어서 이거 말고 다른 이면의 삶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 중요도는 다 다를 수 있고 뭐 나의 인생도 일생을 놓고 봤을 때 그 중요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좀 느끼게 된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숙쌤은 어때요? 좀 어떤 쪽에 방점을 찍고 20대를 이렇게 보내고 있나요?
그 지금 제가 요새 느끼는 연인 관계를 감정적인 면에 치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성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이가 또 좀 그렇기도 해요. 한국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감정적인 면에 더 치중을 한다는 거는 그 애랑 같이 있으면서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사랑받고 있고 소중하다고 뭐 그런 심리적으로 그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관계들을 지향을 했었는데 바랬었는데 요새 느끼는 거는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뭔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서로 잘 될 수 있는 관계가 더 바람직하고 그러려면 이성적인 면이 좀 더 발달을 해야 돼 그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요새는 들어요.
더 많이 만나봐요. 아직 너무 안 만나봐서 그래요.
저 그것도 되게 일적인 게 중요한 거냐 양적인 게 중요한 거냐의 문제인데
둘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거나라도 해요. 아무거나라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감독열전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비의 돌란을 좋아하는 이유와 30대 여성이 아름다운 이유가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누군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많이 만나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른들 얘기는. 단순히 야 남자를 많이 만나봐. 이게 아니라 그 많이 만나봐야 네가 너하고 맞는 게 누군지를 알고 너하고 안 맞는 게 누군지를 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지금 지숙쌤 얘기를 들으니까 난 생각이 나는 게 그 여러 명을 많이 만나볼수록 좀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이게 단지 뭐 조건을 따지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뭐 외모부터 시작해서 말투라든가 사고방식, 가치관, 어떤 작은 일상생활 속의 습관 같은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이 예시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더 늘어날 것 같고 나는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사실 아무리 나한테 이렇게 일상에서 만났을 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연애를 시작한다고 무조건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연애를 하고 또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됐을 때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면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또 결혼해서도 또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감정적인 조금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거에 어떤 방점을 두고 있다면 그걸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남자를 만나면 그렇죠. 돼요. 가치관이 비슷한 거죠. 사람.
예.
그러니까 제가 눈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단순히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를 바란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 하나하나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일생을 같이 보낼 사람을 선택을 한다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전제부터가 결혼을 하겠다라는 마음 먹는 거를 되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결혼을 맞아요.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네. 일찍 있었네요. 그런 기준들이.
왜냐하면 저는 일단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가 될 거잖아요. 여자는. 거기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난 엄마가 될 몸이니까 그렇게 피고 싶었던 담배도 안 폈단 말이에요. 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담배를 안 핀 이유는 그거 하나거든요. 전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시시때때로 뭔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져요. 그냥 그게 탈출구는 아니라고 해도 그러니까 의뢰 사람들이 버릇처럼 담배를 피고 커피를 마시니까 아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잘 나오려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시도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 나는 엄마가 될 수도 있을 사람이니까 내 몸은 건강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간접흡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하고 있죠.
하지만 내가 직접 하지 않는 건 나중에 미래에 내 아이한테 엄마로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노력이다.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나. 뭐 웬만하면 몸가짐도 바르게 하려고 하고 연애를 함에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심한다라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남자친구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중에는 아마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의 그 기준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이건 절대 안 돼. 그리고 이거는 꼭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그렇죠. 선별이 되는 과정이 이제 은영쌤은 이제 딱 그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난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제 점점 중요한 거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만약에 네가 뭐 남편을 고른다고 했을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는지 한번 꼽아봐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걸 1순위로 놓고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에서 한 그래도 7, 8개에서 10개까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1순위에서 2순위, 3순위까지 생각하고 나머지는 아, 이 정도는 없어도.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대해지는 거고 요 중요한 걸 생각하는 거 있어서는 좀 더 고집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좋게 말해서 되게 심플해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맞아.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흔한 말이 이런 데 적용이 되는 거죠.
정말 네.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꼰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과
엄청 뾰족해지는 거야 점점.
내 고집이 중요해지는 이제 시기가 오는 네. 거는 거죠.
그럼 나만 또 고집이 세지나? 그건 아니거든. 상대방도 같이 세지고 있을 거라고요. 내가 만날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점점 세지니까 정말 만난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벤지와 레브 얘기하다가 갑자기 로맨스로 훅 빠졌어. 잠깐 머리 좀
지난 7월 31일 개봉한 영화 동경가족은 전 세계 영화 감독들이 롤모델로 꼽는 일본의 대표 거장 오즈 야스지로 감독의 역작인 동경 이야기를 새롭게 탄생시킨 작품입니다. 오즈 야스지로 감독의 동경 이야기는 1953년 개봉 당시의 전후 일본 가족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뽑은 최고의 영화 1위, 영국 영화협회의 영화 전문지 사이트 앤 사운드가 실시한 감독 선정 10대 영화에 뽑히는 등 영화사에 기록될 위대한 영화입니다. 영화 동경 가족의 야마다 요지 감독은 남자는 괴로워 시리즈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은 감독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감독상 외 6개 부문을 수상한 행복의 노란 손수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바 있는 황혼의 사무라이, 그리고 무사의 채통과 같은 영화로 명실공히 일본을 대표하는 원로 거장 감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흥미로운 요소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 최고의 청춘 스타 스마부키 사토시와 아오이 유우가 영화 동경가족에 출연해 인상 깊은 열연을 보여줍니다. 또한 영화 음악계 거장 히사이시 조도 동경 가족에 참여했죠. 히사이시 조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모노노케 히메, 붉은 돼지, 천공의 성 라퓨타,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웰컴 투 동막골, 하나비, 굿바이 등과 같은 실사 영화에 발매하는 앨범마다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영화 음악의 거장입니다. 반세기가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공감되는 이야기, 삶을 살아갈 힘을 주는 영화 동경가족, 지금 모모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영화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네.
이 여배우가 어떻게 보면 청춘의 아이콘이자 이 영화 속에서 감독이 하고자 하는 말을 모두 해요.
네.
뭐 그 레이첼한테 얹혀 살면서 6주간 5주간 이렇게 5주간 얹혀 살면서 그 집 식구들한테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네.
거기서 약간 알딸딸한 상태에서 본인이 생각한 인간관계에 대한 로망을 얘기하죠.
아.
모두가 같이 있을 때도 그 사람과 나만의 그런 차원이 형성되는 약간 좀 이상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고 또 굉장히 씩씩하게 뭐 이런 섬세한 얘기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막 굉장히 무뚝뚝하고 무딘 여자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고 여배우가 어떻게 보였나요?
지금 자아 분열의 단계인 거죠. 본인 지금 상태가 되게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자아 분열이 오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여배우가 매력적이라고 느낀 부분이 혹시 있어요? 있으면 어느 부분이었나요?
매력적이었던 부분?
네. 저는 매력적이라고 프란시스가 우리에게 좀 주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
무모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무모해도 된다라고 말해줘서 되게 고마운 거 있죠.
아,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현실 파악 능력 제로일 수가 없잖아요. 현실 감각이 아예 없는 건데 네. 지금 따지고 보면 돈 벌어야 하잖아요. 돈 안 벌고 있고 소피는 잘 나가는 출판사에 다니고 있고 소피의 남자친구는 또 뭐 금융계에 있다고 하고 레이첼은 그 무용단의 진짜 무용수고
전속이고
그녀의 홈메이트들은 말 그대로 돈 많은 집 자식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소피가. 야, 뉴욕에서 예술하려면 돈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진짜 객기라니까요. 그러니까 객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객기를 부려본 사람과 부려보지 않은 사람은 다를 거라는 거죠.
나중에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이 루저가 될 건지 아니면 위너가 될 건지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자기 선택 그리고 자기 의지에 따라서 무언가를 했었던 사람은 저는 삶의 질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정말 프란시스 하가 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열심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걸 잘 모르겠다 진짜.
그렇게 네.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연습을 하는 장면이 많이 보이지도 않고 연습생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쭈뼛쭈뼛 되다가 많은 장면들을 보이고 오히려 연습을 하고 뭐 댄서로서의 어떤 자기 소질을 역량을 높이려는 장면보다는 소피와의 관계 아니면 뭐 집을 구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분주하게 알아보라는 이런 장면들이 더 많이 보이니까 얘가 정말 되고 싶은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뭐 영화라는 게 그 사람이 24시간을 보여줄 수는 그렇죠. 없지만은 근데 그런가? 난 좀 공감이 됐던 게 느끼 무모함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빵 터졌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얘가 갑자기 파리를 가죠. 몇 분 안에 갑자기 전 파리를 가려고 이러면서 정말. 난 근데 그 허세가 뭔지 알아.
나도 알아.
젊은 여자의 허세를 난 너무 정말 알아. 영화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난 거기서 느꼈거든요. 심지어 또 프랑스 낯은 시차가 안 맞으니까 수면제 먹고 눈을 떴는데 오후 4시야.
맞아.
나 정말 그 거기서 막 미칠 듯한 막 그 저릿저릿한 공감과 그 자기 내가 옛날에 겪었던 그 막 열패감 같은 게 막 쑥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싫었을까. 진짜 내가 너무 싫은데 티는 못 내고.
티 못 내지 또.
티는 못 내.
티는 못 내.
낼 수가 없어. 그냥 자기 스스로도 내지 않아.
그렇죠.
왜냐면 나는 난 잘못한 게 아니야. 난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해야 하니까.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레이첼이랑 그 영화 초반부에서 연습 안 한 사람들을 빠지세요 막 이랬는데 연습 안 해왔거든요. 프란시스는. 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한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재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 친구의 문제는 뭐냐면 안무가로서의 자질은 있는데 그것도 본인이 알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댄서로서의 어떤 입신양명인 거죠. 입신양명을 안무가가 아니라 무용가로 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니까 예술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재능이 좀 남다른 어떤
맞아요. 자질인 것 같고
자질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쉽지가 않은 건데 쟤는 지금 견순부용생으로 살면서 집세를 못 내니까 다른 알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걔 얼마나 바빠 맨날 뛰잖아요. 프란시스는 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습할 시간은 없고 발전은 되지도 않고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난 그 파리 여행을 얘기할 때 난 옛날에 그 생각이 났어요. 한번 엄청 기분이 나빠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날인데 그냥 주변에 친구와 그 회사 동료한테 아 오늘 머리 잘라야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날 일도 늦게 끝나고 사실 미용실이 그렇게 밤늦게까지 하질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난 이미 뱉어놨어. 내가 머리를 자르겠다고. 그래서 네. 동네를 다 돌아다녀서 이제 막 불이 켜 간신히 이제 열려있는 미용실을 찾아서 정말 무리하게 머리를 자른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말을 해놨거든. 약간의 내 객기를 그렇게 이제 보여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막 급하게 찾아가서 뭐 스타일이 어떤지도 모르는 미용사가 머리를 잘랐는지 잘 됐겠어요.
아니지.
머리가 망했지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서 주변에 보여줬다는 그 뿌듯함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어이가 없죠.
저도 있어요. 부산 간다고 한 거야.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의 발전 버전이 부산이고 파리야 이게.
그러니까 그땐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 영화를 맞아. 보고 나와서 정말 부산에 가야겠다. 난 너무 지금 답답하고 내 인생이 난 나가야 되겠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나름 지갑도 좀 두둑한 상황이 있고 과외비도 받았고 갈 수 있어. 시간적 여유도 돼. 막상 갈 때쯤 되니까 너무 가요. 싫은 거예요.
그럼요.
왔다 갔다 왕복비 10만 원 넘지. 그리고 숙소는 또 숙소대로 또 잡아야 되지. 그쵸? 이래저래 쉬는데 또 내가 뱉어놓은 말이 있고. 이미 SNS에 허세 거 떨어놨거든. 그러니까 이거 수습은 해야겠고. 정말 누구를 위한 여행인가. 누구를 맞아, 위한 맞아. 부산이고 누구를 위한 30만 원인가. 뭐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죠.
알랭드 보통이 여행에 관련된 책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난 너무 그게 인상적이어서 여태까지 그 책에서 그 말만 기억이 나. 여행을 가로막는 것은 비싼 항공료라든가 뭐 성수기에 뭐 바가지 요금 아니면 현지 호텔 사정이 아니다. 굳이 가야 하나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 여행은 망한 거야.
아무리 비싸도 내가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든 가.
그렇죠. 돈이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근데
딱 한 톨에 그런 감정이 들면 이 여행은 안 가는 거지. 그리고 가면 후회해. 가면 피곤하고 아프다.
그쵸. 난 그래서 아까 지숙쌤이 조금 그 연애에 있어서 고민을 한다고 했던 게 이렇게 좀 매치가 되는데 그 나는 그 경험은 했어요. 물론 연애 경험이 많진 않아도 정말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은 그런 조건이라든가 내가 생각했던 기준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고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네. 여행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행도 짧고 굵게 갔다 와야 만족스러운 거지. 정말 이게 막 1년, 뭐 3년, 4년씩 우리가 여행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연애 감정도 내가 좋아서 만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단기간 내가 좋아서 만나는 감정, 뭐 조건 따지지 않고 내가 좋아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단기간으로 봤을 때 그건 괜찮아요. 장기간으로 봤을 때. 그때는 이런저런 것들 생각을 그렇죠. 안 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해야 되고. 잠깐만, 남자 길게는 만나봤어요?
길게 만난다는 게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길게 만났냐고. 그러니까 제 최장 기간이 언제예요?
전 3년 반?
3년 반? 길게 만났네.
저 길게
그럼 그때,
만났어요.
그때 그렇게 마음 먹고 만난 거예요?
그땐 그렇게 안 만났죠.
그래, 그럼 누가 나 얘 만날 때 얘는 4년짜리. 누가 그러고 만나?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그 감정적인 면에 치중해서 만났었는데
이제는 좀
이제는 그런 감정을 소모하는 게 뭔가 피곤해지고 저 은영생님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좀 더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시간을 써야 되고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고 나도 스스로도 완벽하게 설득된 답은 아니지만 자꾸 결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그런 얘기는 저는 해요. 결혼을 해야 한다면 그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랑 하겠다. 굳이 사랑하는 상대가 아니라 이거는 또 사랑의 맞죠. 다른 형태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결혼을 정말 할 수 있을지는 자신은 못하는데 난 사랑만으로는 절대 결혼 못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상대와의 신뢰가 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 안에서 나는 그 관계의 안정감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하고 친한 그 대기업 모 기업의 그 매니저님이 나는 결혼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내 동창이랑 했는데 11년 동안 알던 사이인 거예요. 그냥 그때도 우리 아무도 없으면 그냥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지금 사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옛날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랬는데 지금 이해가 가요. 그러면서 동창들을 꼽아본다. 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엄마가 걔 이름을 대요. 엄마 아빠들끼리 다 알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쪽 그 매니저님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먼저 나를 잡고 오셨대요. 그분과 그러니까 본인 두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부모님들끼리도 상대방의 자식들이 서로 괜찮았던 거지. 야 니네 친하고 좀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는 것 같더라? 이러면서 두 분이 야 이때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하시길래 그래 그럼 그때 하자 이렇게 됐대요. 나는 우리 엄마가 일을 쳐주기를 바라는 것인가? 물론 그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숙 씨의 말이 뭔 말인지는 이제 안다는
그쵸.
거지.
그렇죠. 내가 모르는 분이지만 그분도 아마 결혼 정년기에 수많은 남자들을 뭐 선이 됐든 소개팅이 됐든 엄청나게 많이
그
만나봤을
맞아요.
거예요. 그죠?
남자예요, 남자.
아, 남자. 남자나 그 수많은 여자를 네. 만나봤을 거라고.
아, 그럼요.
그러면서 나도 요즘 이제 소개를 받고 이러면서 느끼는 건데 이 나이가 돼서 낯선 사람을 인위적인 자리에서 소개를 받고
아, 뭐 언니 나이가 어때가서 맨날 이 나이가
아, 이러면서 내 나이를 밝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마흔 된 줄 알 것 같아.
신이에요, 신.
근데 그러면서 그 조용히 안 해요?
63년생.
그 옆에 오래 두고 지켜본 사람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니까요.
아, 그렇죠.
아마 그 매니저님도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봐요.
네, 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나도 평소에 그런 얘기 그 은혁쌤이랑 비슷한 얘기 많이 했는데 나는 전우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쵸, 그쵸.
동지애, 전우애.
성경에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돕는 배필을 만나야 한다.
그 말 좋다.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거, 그에게 없는 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이 될 수 있는 상대를 만나는
맞아요.
것이 진정한 부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말에 동의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그래요. 고민 상담.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난다. 이 프란시스 부모님으로 나온 이 분들이 실제 부모님이라.
네, 그래서요? 그레타 거익의 부모님이고, 그레타 거익이 실제로도 세크라멘토가 본인의 고향이래요.
그래서 자전적인 얘기라는 얘기를 아까 쓰셨구나. 아니, 근데 오늘 사실은 로맨스 얘기가 가장 없는 영화인데, 더 연애 때보다도 로맨스 얘기를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얘기합시다.
네.
로맨스 이런 장면이 가장 로맨스했다. 우리 로맨스 코드를 하나씩 찝어보자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없으면은 뭐
친구가 레브하고 뭔가 있을 법했잖아요. 있을 법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레브가 건드리기도 했는데 오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안 잤을까? 이 생각. 그 너무 귀여운 제스처였는데.
맞아요.
난 보면서 나중에 써먹어야지 했거든.
아 그래서 지금 끊었어요.
그래서 아 그거 되게 거절의 제스처인데 그 되게 나이스한 방법의 거절의 제스처.
기분 나쁘지 않게.
네. 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향년의 어떠함일 수도 있겠다.
향년?
어.
왜요 왜요?
아 끼부린 거지.
응? 아 먼저 달아오르게 해놓고 아 이러면서 안 된다고?
어 그렇지. 그런데 이제 초장에 다 줘버리면 재미없잖아. 아~ 그게 한 번은 튕기고 벤지 없을 때.
알 수 없으니까 뭐 우리가 뭐.
그쵸.
저 레이첼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변호사와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바람은 있었지만 얘가 지금 당장 별 생각이 없는 애니까
그렇죠.
막 그렇게 설레는 장면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설레는 장면은
언니 있었어요?
난 오히려 그 소피랑 그 창가에서 둘이 담배 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그게 로맨틱해 보였어요?
난 처음에 영화 막 시작했을 때 혹시 레즈비언 얘기들인가? 라고 살짝 긴장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젊음의 로맨스를 본 거죠, 거기서. 저렇게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노천 카페에서 빵을 뜯어먹으면서 깔깔깔 진짜 까르르 까르르 웃을 수 있는
저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랬나요?
이 영화에 악평을 해야 한다면 그 장면들 때문에 악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의 과잉인 거죠. 나는 뉴욕의 힙스터다. 나는 힙하고 쿨해. 라는 걸 보여주려는 이제 장면들이 몇 개 보이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싸움 놀이 장면. 그거 과해요. 욕조에 막 얼굴 담고 프란시스가 약간 드립치는 장면 있죠? 그거 과하고. 지하철 그 라인 F에서 노상방면 거. 그리고 이제 소피하고 프란시스하고 창틀에 앉아있는 장면. 그것도 너무 과해. 그러니까 캐릭터가 나는 이렇게 멋져. 라는 걸 억지스럽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어서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뉴요커의 로망을 연기한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살짝?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 허세를 소비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나도 그렇게 살겠지만 클리셰처럼 되어 있는 걸 그냥 봐야 하니까 이 영화 불안한데? 보면서 약간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약간 평가함에 있어서 아, 이 영화에 대해서 내가 혹시나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한다. 좋지 않은 느낌을 내가 마지막에 갖고 돌아간다면 이것 때문이었겠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런 게 있었죠. 네. 근데 이 영화의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 분명히 자아도취적인 영화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몰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영화 자체가 캐릭터를 너무 응원을 하고 있고 영화가 캐릭터에 먼저 빠졌어요. 관객이 빠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팔리는 글을 쓸 거냐 팔리지 않은 글을 쓸 거냐.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글은 일종의 마스터베이션, 즉 자위행위라는 소리인데 이 영화도 자위행위로 끝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본인이 겪은 자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고백의 자리 앞에서 관객들은 체화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되게 영화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관객들이 그렇게 녹아들 수 있는 그러니까 장치 중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나는 좀 갑작스럽게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해피엔딩? 사실 현실적이진 않아요. 갑자기 초반에 이제 데뷔를 한 안무가로서 첫 번째 공연이 너무 성공적이고 맞아. 자기한테 여러 번 연맥였던 이제 그 옛날 그 선생도 계속 칭찬을 막 해주고 사실 그게 그렇게 녹록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얘가 타협점을 찾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영화의 약 미덕이라고 한다면 그건데 어이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해피엔딩이라는 게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꿈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아울러서 편들 수 있는 그런 엔딩이라는 거예요. 꿈의 경계 밖으로는 나가지 않은 거. 중간자가 된다라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얘 그래도 분수대 앞에서 춤춰요. 맞아. 그렇게 사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걸 이제 얘가 안 거죠.
포스터의 사진이 네. 그 사진이죠.
그렇죠.
근데 나는 이제 그런 뭐랄까 좌절의 경험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야 갑자기 성공해?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어쨌든 자기 선택에 대해서 네. 첫 번째로 뭐 물론 꿈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지점을 이렇게 선택하긴 했지만 첫 번째 다른 선택을 했더니 이게 확 맞아떨어져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막 나오니까 약간 이게 극적이다. 그러니까 아. 영화 극화 같다는 느낌이 거기서 좀 인위적인 느낌이 확 오기도 했고
저는 네. 운영쌤이 생각하신 거와 유사하게 생각했어요. 듣다 보니까 아 그게 얘가 그런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장면이었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구나라고 지금 딱 깨달았는데 왜 우리 TV에 뭐 강연 같은 거 요새 프로그램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청년들 막 이렇게
아프니까
청춘들 막 이렇게 자극해주는 그런 멘토들 나와갖고 하는 강연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표정이 썩었어.
완전 싫어해요 그런 거. 막 이게 되게 불편했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지금 여기서 잘 못하고 있는 건 끈기가 부족해서야.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대단하다.
더 하라고.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더해.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더해라는 그런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끈기가 부족해서 안 된 거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불편했어요.
불편하죠.
그리고 상처가 될 수 있죠. 듣는 사람한테.
그래서 네. 이 프란시스를 보면서도 얘가 끈기가 부족했다고 욕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아 이렇게 타협을 한 것도 괜찮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고 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는 아 이런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구나라고 저 스스로 느낀 것 같아요.
어쩌면 감독은 은영쌤이랑 지숙쌤의 생각에 더 가까워서 마지막에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프란시스 하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그 맨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이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전체 그쵸? 이름이 플레임이 다 들어가지 않는 아까 어쨌든 이렇게 떠돌더니 프란시스가 자기 공간을 마련하죠 뉴욕에.
그렇죠. 예. 자기 명패를 걸 수 있는
명패를 걸 수 있는 하지만 모든 이름이 다 들어가진 않지만 예. 적정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이름을 걸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했다는 그 상징성이 어쩌면은 일맥상통하네요. 네.
프란시스 할로웨이인데 프란시스 하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인 거예요. 내 인생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나쁘지는 그렇죠. 않다.
이게 부정적인 느낌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예.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어떤 영화다 한마디씩만 하고 우리 음악 소개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네.
예. 어떤 영화다? 지숙쌤 먼저 얘기해 보실까요?
이 영화는 어떤 영화다?
뭐 한 줄 평 이런 거 우리도 좀 해보자.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어떤 영화다. 이 영화는 어떤 영화다.
아니, 나는 하지 않는 그럼 내가 먼저 얘기할게. 내가 하지 않는 얘기가 있는데 뻘쭘함의 미학 막 그 젊음의 치기와 막 그 허세와 객기를 물론 이렇게 젊음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내놨지만은 그 안에서 이 주인공이 그 뻘쭘함 되게 어색함, 무색함, 민망함 이런 순간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내가 그 지금 나보다 어렸을 때 느꼈던 그 뻘쭘함을 막 실시간으로 내가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뻘쭘함의 미학을 되게 잘 표현한 영화, 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네,
네. 저는 네 이렇게 적어왔어요. 흑백이라는 설정 자체가 왜 흑백이었을까? 네, 그냥 단순히 우디 앨런의 맨하튼 같이 찍으려고 흑백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색깔을 다 갖추기에 현실이 너무 버거운 거죠. 그러니까 흑백밖에는 되지는 않는 거야. 김중혁 엑세이 중에 뭐라도 되겠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맨날 그 얘기를 되게 자주 하는데 뭐라도 되겠지. 근데 뭐라도 되겠지 중에 늘 우리가 친구들께 하던 말이 야 엄마라도 되겠지 근데
야 엄마 어때 야 엄마 어때 야 엄마 재밌어 있어. 엄마 재밌어
근데 요즘에 그 얘기하는데 그냥 이 영화는 아 뭐라도 되겠지 이 영화의 한 줄평 뭐라도 되겠지
뭐라도 되겠지
뭐라도 되겠지 뭐라도 됐잖아요 어쨌든
앞으로 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어쨌든 계속, 뭐라도 되갈 거야 네, 뭐라도 되겠지 엄마는 힘들 수 있지만 엄마라도 되겠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완전 똑같진 않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저런 사람도 있네.
그래 맞아요. 아롱이 다롱이가 사는 세상이니까 누구 삶도 맞다고 말할 수 없고요. 뭐 내 삶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거는 불가침의 영역인 것 같아요. 난 불행해. 이것도 내가 정하는 거 아닌 것 같고 내가 함부로 나는 너무 비루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그 신이나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내가 지금 현재 너무 비루하거나 현실이 너무 궁핍하다고 해도 그렇게 좌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말 뭐라도 돼요, 여러분.
근데 얘는 진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자기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꼈을까요? 초라하게 느끼고?
초라해지는 순간이 있는 걸 이제 자아 도취로 버틴 거죠. 그렇죠. 나르시시즘으로 버틴 거죠.
외면
아무 생각도 잡고
이렇게 스킵 스킵 해버린 거죠.
그때 이렇게 터져 나오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확 우울해지려고 하다가 자기를 추스르는
파리도 그래서 간 거고. 예. 그거의 한계치가 다 다르니까 지금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타협.
네.
참 나도 타협해서 사는 인간 중에 하나로서.
저도 그래요.
의미가.
저도.
예. 의미가 깊네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비겁한 것도 아니고. 네. 오늘도 얘기를 생각보다 길게 했네요. 우리.
의미 깊네요. 참. 의미 깊다. 의미 네. 깊다. 마지막으로 소개하실 노래가 이 OST가 워낙에 뭐 유명한 음악이라서
네.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젊음의 코드나 다름없죠. 데이빗 보이.
모던 러브.
네. 이 영화 들으시면서
네.
오늘은 이만 할까요?
예.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